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복음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마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또 정확하게 정리해 본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새벽에 이 말씀을 다루기는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냥 은혜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아시고,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워도 자꾸 듣다 보면 언젠가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정말 이런 기회 아니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40번을 설교를 듣습니다. 40번의 설교를 듣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영혼을 살찌우시고 영혼이 더 건강해지시는 그런 축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요리를 참 잘하세요. 예, 음식을 너무도 잘해요. 뭐 음식 재료가 없어도 괜찮아요. 대충 뭐 만들면 와, 최고입니다. 항상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제가 어린 시절을 지내왔잖아요. 지내왔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제 아내는 음식을 너무 못해요. 예. 음식을 못해도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 있을까? 예. 그런데 제가 불평을 못해요. 불평하면 그 다음부터는 밥안 차려주니까. 그래서 불평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차려주는 음식을 가장 맛있는 줄 알고 먹어요. 가장 맛있는 줄 알고 먹는데, 그런데 결혼한 이후로부터는 그 음식을 먹고 제가 건강을 유지하고 오더라고요. 맛있지도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훨씬 더 맛있어요. 최고예요. 그런데 아내가 해주는 음식은 별로 맛있지도 않지만 결국 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지금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통해서 제 건강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설교도요, 들을 때 맛있는 설교만 듣지는 않아요. 때로는 들어도 전혀 어쩜 저렇게 못하나, 설교를 어쩜 저렇게 못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살찌우고 유지시키는 것은 그 설교를 듣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부터 계속 여러분들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셔서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고 그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신교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 가운데 칼빈의 5대 교리를 빼놓을 수 없지요. 칼빈의 5대 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섯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전적인 타락 이야기합니다. 이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죄로 인해서 본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 이렇게 정의를 냅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이미 타락하고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 예. 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실 때, 그 선택에 있어서 조건 없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세 번째는 제한 속죄를 얘기합니다. 제한 속죄,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 속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거부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고 무조건적이고 놀라운 은혜라고 할 때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이야기하지요. 성도의 견인.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다 구원하신다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사람은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선택하고도 내가 괜히 선택했어 실수 어떤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 봤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광을 주신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칼빈의 이 주된 관점은 뭐냐면 구원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죠. 의지를 갖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이와 같이 40일 새벽기도에 새벽을 깨워서 주의 전에 나오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8절 잠시 보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왜 확실하고 안전한가 하는 거죠. 왜 확실하고 안전한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강조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새벽에는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중보적 사역 때문입니다. 성령의 중보적 사역은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되어 있지요.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변호자, 탄원자,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변호하시고 탄원하시고 중보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신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죠. 안전한 거죠. 왜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성령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기서 이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얘기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는 해야 되는데 마땅히 알지 못한대요. 예. 마땅히 기도할지를 모르는 그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 기도하신대. 사실 우리가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에 맞춰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방향이 바뀌어요. 내 욕심, 내 영광,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이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게 하신다 얘기하는 거죠. 너무도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예.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줄 하나님은 미리 아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이 거룩한 영광을 받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란 말이지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죠?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대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특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26절 금방 던 26절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여 간구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보다도 확실하고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이보다도 확실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란 얘기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행과 실패와 심지어 우리의 약점까지도 다 포함되어서 모든 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의 의미는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의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의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맞는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구원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선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에 유익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선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면 그것은 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곤란한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곤란한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내 믿음이 강화되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내가 정말 내 하는 사업들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바쁘다는 핑계로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선이 아닌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 선의 개념을 우리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유익하고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구원하는 복음이 왜 확실하고 안전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거지요. 예.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네 개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개의 동사는 뭐냐면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하죠. 구원의 서정 또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순서 얘기합니다. 구원의 순서. 이것을 어떤 거냐면 선택, 소명, 칭의, 영화 이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좀 풀어서 선택을 미리 정하셨다 얘기했고 소명을 부르셨다 얘기했고 칭의를 의롭다 하셨다 얘기했고 또 영화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여기 네 개의 단어들 모두가 동일하게 과거형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 미래지의 진행형으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이미 되어진 결과를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죠. 자,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요, 만약에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고개를 갸우뚱거렸을 거예요. 제대로 할까? 제대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을까? 곧 갸우뚱거릴 거예요. 아, 혹 좀 어려움이 있으면 또 떠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거요. 예.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확실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에서 과거형으로 이미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29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그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그가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그가 우리를 부르셨고,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친히 주관하시면서 직접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심히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애쓰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를 하금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많은 이들 중에서 그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양자됨의 영광, 맏아들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인생길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여 좁은 길을 걸어 천국까지 걸어갈 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보다 더 아름답고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음을 지닌 자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